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하정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쓸모는 여러 가지로 변신한다.
아이, 썸머.
아내때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조용하고 맑다. 고양이 걸음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우아하게 내려놓는다. 진지한데 무겁지 않고 경쾌한데 가볍지 않다. 눈썹 높이로 가지런히 자른 은빛 앞머리 밑에서 반짝이는 호수빛 눈동자. 새하얀 얼굴에 양볼은 발그레. 그런 얼굴로 아장아장 걸어와 허그하는 아내들을 다시 만나다니.
여긴 그동안 변한 건 없단다. 아, 이것만 달라졌을 거야.
아내들은 나를 끌고 거실의 소파와 다이닝룸. 아내때의 재봉실이 되어 있다. 에서 한창 작업 중인 캔버스 가방을 연이어 보여주었다. 작년에 왔을 때 우리 넷이 티타임을 가졌던 소파가 낡아 새 소파를 샀는데 헌 소파를 감쌌던 줄무늬 패브릭을 떼어내 정원 의자의 커버로 한 계절 썼다가 다시 떼어내 캔버스 가방을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집에서는 새 것이 들어오면서 이유 없이 헌 것을 쫓아내지 않는다. 버려지는 것은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꼭 업사이클링하는 것이 아내때의 방식이다. 물건의 쓸모는 여러 가지로 변신하여 아내때의 삶 안에서 돌고 돈다. 새 캔버스 가방을 들 때마다 아내때는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던 시간, 소파에서 보낸 여러 번의 크리스마스를 반추할 것이다. 그는 몇 년 후 이 가방에 질린다 해도 패브릭이며 부속품을 그냥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엄마의 조곤조곤한 설명을 듣던 줄리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원래 엄마는 영어를 잘 쓰려고 하지 않아. 와! 그런데 지금 봐. 작년에 엄마가 너랑 단둘이 있을 때 영어로 먼저 말을 걸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이렇게 영어를 적극적으로 할 줄은 몰랐어.
줄리는 첫날부터 엄마의 새로운 면모에 놀라며 앞으로 펼쳐질 일을 은근히 기대했다. 줄리에게 우리의 포토북 프로젝트, 이번 나의 체류를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를 제안했을 때 그는 엄마가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내들은 내성적인 데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뜨개질이나 보석 다듬기를 즐기는 사람이라서 과연 자신의 공간과 이야기를 공개하는 일에 나설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뜨는 나의 제안을 반겼고 프로젝트도 하고 싶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감탄하는 줄리를 보고서야 내가 아내뜨에게 무슨 일을 부탁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단순히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는 일이 아니었다. 아내 때 그 분발하는 기분을 나는 안다. 캠프일에서 일할 때 오래 배웠지만 평생 입으로 꺼내본 적 없는 영어를 의무적으로 말해야 했다. 그래봐야 삼형식을 넘기지 못하는 간단한 영어였지만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누워있자면 턱근육이 뻑뻑하고 뒷목이 심하게 당겼다. 언어마다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는 걸, 언어를 스위치하는 피로감을 그때 알았다. 그렇게 힘든데도 내 의사를 모국어만큼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서글픔과 자괴감도 곁들여 배웠다. 프로젝트 확정 후 나와 줄리가 무엇을 찍을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짤지 따위에 실용적인 문제를 궁리하는 동안 아내뜨는 어떤 각오를 스스로에게 되뇌었을까?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나의 호텔은 주차장에. 여행이란 항공편과 숙소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쭉쭉 해결된다. 그 두 가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덴마크행 비행기 표를 구매한 후 줄리에게 엄마 집 근처에 지낼 만한 숙소를 알아봐달라는 메일을 작성하고 있을 즈음에 줄리에게서 먼저 메일이 왔다.
써머, 엄마 집에도 손님방이 있지만 너만의 공간이 필요할 테지. 우리 가족이 타고 다니던 캠퍼, 캠핑카가 있어. 부엌이며 화장실, 작은 책상까지 있단다. 그곳에서 지낼래?
나는 이쯤 읽고 나서 곧장 예스로 퇴신하려다. 메시지의 절정이 말미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느낌표를 아낌없이 덧붙여 보냈다.
70년대 빈티지 모델이야. 그럼 연락 줘.
나는 서울에서도 오래된 동네 북촌에 산다. 나무 창틀과 옛날 미닫이문이 버티고 있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며 코리안 빈티지라고 주장하기를 어언 6년. 올여름을 빈티지와 레트로의 천국 덴마크에서, 그것도 70년대 캠퍼에서 지낸다니. 나의 오래되고 아름다운 호텔은 아내떼의 집 현관에서 넉넉 잡아 열 걸음. 가족의 승용차며 자전거와 함께 주차장에서 얌전히 투숙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떼가 집 안내를 하는 동안 옌스는 물량동이에 세제 스펀지 등을 챙겨가 캠퍼의 구석구석을 닦아냈는데 그것이 귀찮은 노동으로 보이지 않았다. 줄리에게 듣자니 내가 캠퍼에 머물겠다고 하자 옌스는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캠퍼는 가족을 태우고 유럽 곳곳을 누볐는데 아무래도 점점 캠퍼 여행이 부담스러워지다 보니 녀석은 한동안 차고에서 잠이나 자는 신세였다는 것. 캠퍼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찬스를 맞게 되자 비록 주차장에서라지만 옌스는 콧노래를 부르며 특별히 거품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다. 옌스의 꼼꼼한 세차가 끝난 후 캠퍼와의 상견례차 티타임이 열렸다. 캠퍼 안 테이블. 테이블을 접고 쿠션을 깔면 침대가 된다. 에, 어른 넷이 옹기종기 앉아 캠핑용 플라스틱 컵에 홍차를 마셨다. 캠퍼 투어는 당연히 옌스 담당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잠그는 법, 각종 수납함의 위치, 운전석 공간을 사무실로 만드는 법이며 가스와 물, 화장실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반들반들한 나무와 노란 커튼, 패브릭 커버로 마감된 내부를 오리지널 상태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구식 캠퍼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내부 리모델링을 하며 마감재를 신소재로 교체하지만 제작 당시 스타일과 소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당신의 목표였다고. 다만 캠퍼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이전 주인이 지독한 흡연자였는지 쿠션이며 커튼 등 패브릭에 배어든 담배 냄새를 뺀다고 몇 번이고 세탁하느라 힘들었다며 아네트가 고단한 얼굴로 거들었다. 하지만 아네트 역시, 아니 여기에 있는 누구도 리모델링된 캠퍼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전혀. 기억하기 좋은 이름.
아, 맞다!
마켓용 물건을 분류하다 줄리는 무언가 떠오른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 방에 후다닥 올라갔다 내려왔다. 손에는 회색 니트가 들려 있었다. 펼치고 보니 무릎 길이의 플레어 스커트. 줄리는 그것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허리 구멍으로 목을 쏙 빼더니 신이 난 아이가 되어 말했다.
짜잔! 올겨울 케이프!
니트 스커트를 뒤집어 쓰면 방한용 케이프가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스커트를 조금도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살린 자신의 반짝반짝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칭찬받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아내 또한 나는 적절한 댓글을 달아주었다.
어우, 러블리 아이디어야.
가슴 부분에 단추 몇 개를 장식으로 달고 싶어서 가져왔어. 엄마, 단추 좀 골라줘.
몇 년 전, 오늘처럼 마켓을 준비하던 날, 외할머니가 직접 떠입었던 니트 스커트를 발견한 줄리는 그것을 코펜하겐 집으로 가져가 한동안 두었다가 문득 케이프를 만들 생각을 했다. 엄마의 창고 개방일에 분명 좋은 단추가 쏟아져 나올 것을 알고 작정하고 들고 왔다. 각양각색의 단추가 검은 테이블에 흩뿌려졌다. 단추 하나를 고르는데도 줄리는 양품점에서 선물을 딱 하나 골라야 하는 7살 여자아이처럼 아주 신중했다. 턱을 괴고 입술을 뾰로통하게 모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꼬물대는 줄리 곁에 아네트가 다가가 몇 마디 거든다. 이 단추, 저 단추를 차례차례 케이프에 대보고 덴마크어가 몇 마디 오갔다. 최종적으로 단추 하나가 낙점되었고 줄리는 아주 상쾌하고 기대에 부푼 표정을 지었다. 결정. 나는 그 순간들을 카메라 렌즈를 사이에 두고 지켜보았다. 찰칵.
가만 있자.
안에 뜨는 단추 구러미를 정리하는 줄리를 뒤로 하고 다이닝룸 장식장을 열었다. 패브릭 쌓아둔 곳을 뒤적이더니 하얀 천을 한 장 꺼내어 내게 펼쳐 보였다. 한쪽 팔 정도 너비의 천에는 알파벳과 다양한 모티브가 수놓아져 있었다.
와, 근사해요.
아무리 규방공예 문외한인 나도 수혜 작품이 대단히 손가는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기에 자연스러운 감탄을 내뱉었다. 하지만 글씨와 그림을 자세히 볼수록 감탄의 초점이 바뀌었다.
KBS 오디오북.
1971. 천의 스노인 것은 줄리의 풀네임과 생년월일, 아네트와 옌스의 이름 이니셜과 탄생년이었다. 줄리의 여동생 니나와 줄리가 유난히 따랐다는 외할머니의 탄생년도 함께였다. 배경에는 빨간 벽돌과 파란 창틀의 학교, 손을 맞잡은 연인과 강아지, 과일 바구니와 촛대, 공작새를 비롯한 여섯 종류의 새, 세 가지 타이프의 알파벳, 두 가지 타이프의 숫자가 마치 줄리의 삶을 장식하듯 수놓아져 있었다. 작품의 마무리는 모퉁이의 스노인 왕관과 아네트의 이니셜, 1981에서 2014라는 숫자였다. 아네트는 줄리가 태어나고 10년 후 둘째 딸 니나를 임신한 1981년에 첫 수를 놓고 2014년에 작품을 완성했다. 무려 33년간의 일이다. 단 3년, 아니 3개월간의 프로젝트도 이내 질려서 흐지부지 내팽개치는 나로서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덴마크의 엄마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혹은 한창 자라고 있는 아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자수를 놓는다고 한다. 딱히 부르는 용어 없이 자수라고 하길래 내 마음대로 탄생자수라 부르기로 했다. 탄생자수에는 알파벳과 숫자가 꼭 들어간다. 한국에서도 유아가 있는 집에 가보면 꼭 벽이며 냉장고에 붙어있는
숫자 글자 포스터의 덴마크 빈티지 버전이랄까? 심지어 핸드메이드. 그 외에 꽃이나 새, 사람, 건물 등은 엄마가 아기의 삶에 넣어주고 싶은 것을 수놓는다. 아내뜨는 줄리가 명랑한 새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과일을 먹고 예쁜 꽃에 둘러싸여 학교에 다니길 바랐나 보다. 근사한 사람에게 꽃을 받고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살기도 바랐나 보다. 자수는 줄리가 10살 때부터 43살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아네트는 새겨넣을 모티브도 그때그때 고려해 넣었을까? 마치 멀리서 수정구슬로 줄리의 인생을 지켜보다가 줄리에게 낭만이 필요할 때는 꽃을, 활력이 필요할 때는 과일을 수놓아주는 엄마 마녀. 그런 방식으로 엄마는 딸의 삶을 돌보는 걸까? 실제로 작년에 줄리는 자수에 놓인 강아지와 털 색깔이 같은 강아지를 입양했다. 탄생자수에 빠져 한참 감상하는 내게 아네트가 물었다.
썸머, 너희 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니?
나는 슬아의 딸 셋, 아들 셋, 총 6명의 조카를 두고 있지만 대학 입학 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아온 터라 임신과 출산 문화가 잘 와닿지 않는다. 친구도 미혼이 많고 결혼했어도 아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까운 사례는 재작년 드로잉 수업에서 만난 영화다. 영화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과 함께 드로잉 수업에 참여했다. 이후 태어난 아기 아이니는 모태 꼬꼬마인 세민이 각별해서 다른 드로잉 꼬꼬마들과 함께 아이니를 축복하는 합작 그림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가방을 꾸미기는 할 텐데. 아, 베넷 저굴이라고 아기가 입을 상의를 임신 중에 손바느질로 만들어두는 문화는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가져보진 못했지만요. 아들을 바라는 집안에 귀엽고 태어난 세 번째 딸이라 그런 곰살맞은 일은 엄마가 하고 싶었다 해도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100일이나 돌잔치도 없었고. 참, 제 이름도 우리 가족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때 막판 변심으로 다른 단추를 케이프에 대보며 다시 고민에 빠진 줄리도 눈이 둥글해져 내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고는 아네트와 똑같은 말을 했다.
응? 뭐라고?